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일부 점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갈급하고 시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어제 헤르손과 자포리지아 지역뿐 아니라 크름 그리고 일시적으로 점거당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 내 불법 여권 발급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존성, 국제인도주의 법의 원칙과 규범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공부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1907년 헤이그 협약 45조와 1949년 전시 중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협약에 의거해 전면국으로서 러시아가 져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러시아 대통령의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어떤 법적 결과도 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일시 점유 중인 영토 내 우크라이나 국민의 시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 주민들이 러시아 시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전쟁 범죄와 기타 잔혹 행위를 규명하는 우크라이나 검찰을 도울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EU의 합동 지원단 발족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잔혹 범죄 자문단 ACA로 불리는 이 새 조직은 우크라이나 검찰대 전쟁 범죄 수사단의 전략적 조언과 활동과 관련한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미국과 다른 파트너들이 잔혹 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다양한 국제 노력을 지지하지만 전쟁 범죄와 잔혹 행위의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우크라이나 검찰청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CA는 미국 법정에서도 규칙 사유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미 법무부와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ACA는 이미 현장에 파견된 국제수사단과 기타 전쟁 범죄 전문가에 대한 추가 기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 정부 고위관리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터키는 두 나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브라임 칼린 터키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앙카라에서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스웨덴과 핀란드 대표단과의 논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칼린 대변인은 우리는 터키의 안보 우려에 부응한 구체적 조치가 특정 기한에 취해지지 않는다면 관련 절차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자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쿠르드 노동자당 PKK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두 나라가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하고 테러리스트로 의심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송환 조치를 거부해왔다는 입장입니다. 칼린 대변인은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 제한 조치 철폐와 관련해 두 나라 대표들이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며 두 나라가 터키의 요구에 답변을 제공하면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터키 국영 매체는 앞서 터키 정부가 두 나라의 PKK와 연계된 테러 용의자 33명의 송환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칼린 대변인은 이날 터키는 스웨덴에서 28명, 핀란드에서 12명의 테러 용의자를 송환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들을 송환하지 못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몰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몰페스 총재는 이날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행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식품과 에너지, 비료 가격 상승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조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몰페스 총재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를 들여다보면 현재로서는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두 배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경기 침체를 촉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몰페스 총재는 중국은 이미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간 상태라면서 이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 이전에도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당히 낮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불러온 봉쇄 조치는 중국에 대한 성장 전망치를 더욱 낮추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세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최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선정해서 지난 23일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상징적 인물, 개척자, 올해 거장, 예술가, 지도자, 혁신가 이렇게 6개 범주의 인사 100명인데요. 먼저 예술가로는 중국계 캐나다 배우 시무 리우 씨, 한국계 이민 가정을 중심에 둔 텔레비전 드라마와 또 지난해 개봉한 영화의 주인공 샹치 역을 맡아서 화제가 됐었고요. 아이콘 부문에는 리듬앤 블루스의 여왕으로 불리는 미국 가수이자 배우인 메리 제이 블라이스, 개척자 부문에는 지난해 미국 여자 프로농구팀 시카고 스카이를 챔피언으로 만든 수훈 선수입니다. 캔디스 파커가 올랐고요. 혁신가 분야에는 역시 미국 배우이자 가수인 젠데이아, 영화 스파이더맨을 아신다면 그 여자친구 역할입니다. 자주적인 창조력을 가진 문화적 아이콘이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자, 타이탄, 거장 부문의 영향력 있는 인사는 팀 쿡, 애플사의 최고 경영자가 대표로 꼽혔고요.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또 유럽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등이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누굴까요? 미아 모틀리 바베이도스 첫 여성 총리를 대표 인물로 꼽았고요. 미국의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역사를 쓴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대법관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 등이 함께 올랐는데요.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을 선정하는 기준은 선하든 나쁘든 그 인물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타임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세계적 영향력의 인물 한국인들도 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열풍을 일으켰던 황동혁 감독이 거장 부문에, 또 윤석열 새 대통령이 지도자 부문에 올랐습니다. 타임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반여성주의, 안티페미니즘을 강조했다는 내용과 함께 높아가는 한반도 긴장 속에 북핵 문제 해결에 도전장을 낸 외교 경험이 거의 없는 전직 검사, 강경 보수 인사로 소개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오늘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는 탈북민 플로리스트 김리아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27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평남, 황해도, 강원도, 함경북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저녁까지 함경북도에 가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 함경북도 양강도 지역의 비가 많겠습니다. 강원도 산지에는 오전까지 강한 바람이 이어집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삼전의 최저기온이 1도고요. 해산이 6도에서 시작합니다. 중강 8도, 청진과 함흥이 12도, 신의주와 개성의 아침 최저가 13도, 평양 14도, 원산 장전이 1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삼지연이 영상 12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해산, 청진 17도, 중강 21도, 평양 23도, 신의주 25도, 장전 24도, 개성과 원산, 함흥 낮 최고 26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오전에 가끔 비 내리다가 오후에는 맑아지고요.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5m, 먼바다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오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전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 지역 주민들의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솔로몬 제도 방문을 시작으로 남태평양 8개국 순방에 들어갔습니다. 터키 외무장관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러시아군 점령 지역의 그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 국적 취득 관련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두 개 지역 주민들이 이 러시아 국적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령이 효력을 미치는 그 해당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자포리자와 헤르손 일대입니다. 헤르손은 흑해 면에 있는 곳으로 러시아가 지난 2014년 무력으로 병합한 크림반도와 북쪽으로 바로 접해 있는 곳이고요. 이 헤르손 위쪽에 있는 자포리자는 단일 단지로는 유럽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전략적 요충지들입니다.
네, 두 지역 모두 개전 초반부터 러시아의 집중 공격이 됐던 그 표적이었죠.
맞습니다. 현재 헤르손은 러시아군이 완전히 점령하고 있고요. 자포리자는 부분적 통제 아래 있다는 분석인데요. 러시아가 임명한 현지의 친러시아 관리들은 이번 간소화 조처로 앞으로 이 두 지역이 영원히 러시아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환영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소화되는 겁니까?
네, 러시아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현지 주민들은 과거에 러시아에 거주한 적이 있거나 충분한 재정적인 상황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러시아어 시험을 통과할 필요도 없는데요. 헤르손주 부책임자는 3개월 안에 신청이 처리될 거라면서 러시아 여권 발급 처리를 위한 사무소 개설도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들 지역이 앞으로 자체 주민 투표를 통해서 러시아로 귀속하는 절차를 밟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이렇게 러시아 국적 취득을 간소화한 곳이 또 있습니까?
네, 러시아는 지난 2019년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 반군 지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그리고 루안시키 인민공화국 주민들에 대해서도 러시아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조처는 그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네, 이번 상황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조처는 국제인도주의법의 원칙과 규범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의지를 강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국제사회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핀란드와 스웨덴의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핀란드와 스웨덴 대표단이 25일 나토 가입에 대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 터키를 찾았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터키 정부 관리들과 약 5시간 동안 이 나토 가입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요. 특별한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습니다.
네, 당초 터키는 양국 대표단이 터키를 방문할 필요조차 없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그달레나 안드레슨 스웨덴 총리, 또 사울리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직접 통화에 나서면서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메블리트 차우쇼울로 터키 외무장관이 이 스웨덴 핀란드 대표단과의 회담에 불참하면서 이 회의에 무게감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우쇼울로 터키 외무장관은 이날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네, 터키 측은 회의장에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인 이브라임 칼린 대변인이 회담 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터키 정부는 일정 기간 안에 터키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조처가 나오지 않는 한 두 나라의 나토 가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서 터키가 말하는 안보 우려라는 게요, 정확하게 뭘 뜻하는 걸까요?
네, 터키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자국이 테러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무장 조직 쿠르드 노동자당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또 이들 나라의 이른바 이 테러 용의자들의 신병 인도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칼린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웨덴에서 28명, 핀란드에서 12명이 인도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핀란드나 스웨덴은 터키의 이런 주장에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안데르센 스웨덴 총리는 이날 스톡홀름을 찾은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회담했는데요. 관련 기자회견에서 터키와의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떠드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 게 분명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테러 조직에 무기나 돈을 보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 핀란드나 스웨덴, 그렇게 터키, 이렇게 세 나라 간의 이런 회담이 앞으로 더 있을까요?
네, 칼린 터키 대통령 대변인은 이들 국가가 터키의 요구에 응한다면 회담은 계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핀란드 언론은 25일 핀란드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 3년 동안 터키 정부로부터 9명의 신병 인도를 요청받았고 이 가운데 2명은 송환됐으며 6건은 기각, 1건은 보류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외교부장이 남태평양의 섬나라 순방에 나섰다는 소식이네요.
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의 일정으로 남태평양 8개국 순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26일 첫 방문국으로 솔로몬 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네, 일정이 일주일이 넘는군요.
네, 왕이 외교부장은 이 열흘간의 일정 동안에 솔로몬 제도를 시작으로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동티모르를 방문합니다. 중국 정부는 왕이 부장의 이번 순방이 중국과 이들 태평양 도서 국가들 간의 오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맞서서 중국이 태평양 국가들을 단속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솔로몬 제도입니다. 이 솔로몬 제도는 특히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죠?
맞습니다. 솔로몬 제도는 인구 약 69만 명에 불과한 매우 작은 섬나라인데요. 하지만 호주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0km 떨어진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에 중국과 솔로몬 제도가 안보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태평양 안보 지형에 새로운 판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호주와 미국이 특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맞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솔로몬 제도 이웃 나라들과 미국은 이 두 나라의 안보 협정이 중국군의 남태평양 진출에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협정의 투명성이 결여돼 있고 또 모호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서 중국의 영구적인 군사기지 배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왕이 부장이 솔로몬 제도에서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어떤 일정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제레마이아 마넬레 솔로몬 제도 외무장관과 회담 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왕이 부장은 중국은 솔로몬 제도의 주권과 영토 보존 노력을 견고하게 지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넬레 외무장관은 왕이 부장의 방문이 역사적이고 두 나라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평가했는데요. 한편 솔로몬 제도 언론인 연합은 중국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 기자회견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네, 솔로몬 제도 안에서도 이 중국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나 보네요.
네, 솔로몬 제도는 지난 2019년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는데요. 그러면서 친중국 세력과 친타이완 세력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 수도 후니아라의 중국인 지역에서 친타이완계 주민들이 솔로몬 제도 정부의 친중국 정책에 항의해서 방화, 약탈을 자행해서 소유가 격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이 솔로몬 제도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죠.
네, 미국은 솔로몬 제도의 대사관을 다시 개설하고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미국은 지난 1993년까지 수도 호니아라에 대사관을 두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영사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에 호니아라에 다시 대사관을 개설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또 지난달에는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담당 조정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 솔로몬 제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터키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는 소식입니까?
네, 메블리트 차우쇼울루 터키 외무장관이 25일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터키의 고위 관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한 건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터키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이유는요?
네, 두 나라 관계 개선을 위해서입니다. 차우 쇼울로 외무장관은 이날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또 동예루살렘의 알아크사 사원도 방문했습니다. 이 동예루살렘에 있는 알아크사 사원은 최근 수요 사태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자, 터키와 이스라엘 두 나라 외무장관이 회담에서 어떤 얘기 나눴습니까?
네, 양국 장관이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차우쇼울루 터키 외무장관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양국 간의 이견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게 중동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3월에 열린 양국 정상 간의 회담이 라마단 기간에 예루살렘의 긴장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말도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무슨 이야기를 했고요?
네,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두 나라는 대화와 협력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항상 알고 있었다고 화답했습니다. 라피드 장관은 또 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역사의 한 장을 넘기고 또 새로운 장을 여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키와 이스라엘 두 나라 관계가 좋지 않았나요?
중동의 두 핵심 국가들인 터키와 이스라엘은 한때는 비교적 가까운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계가 점점 틀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요단강 서안, 동예루살렘 그리고 가자지구를 점령했는데요. 팔레스타인은 이 세 곳 모두 장차 미래국가의 영토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터키는 팔레스타인의 이런 입장을 지지합니다. 터키는 지난 2018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자 이에 대한 항의로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주재 터키 대사가 없는 겁니까?
네, 다시 부임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도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터키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해서 현재 두 나라 대사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터키는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마스를 테러 집단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정치 조직에서 이탈해서 지중해 연안의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이스라엘과 무력 투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미국 등 서방은 이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터키와 이스라엘 관계 조금씩 뭐 해윙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터키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여러 나라와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아이자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통령으로서는 14년 만에 처음 터키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헤르조그 대통령은 25일 이 터키와의 관계에 기복이 있긴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텍사스 유벨드의 초등학교에서 무차별 난세를 가한 총격범이 범행 전 총격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2주기를 맞아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량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 수준으로 줄어든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24일 텍사스 유베이디의 롭 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21명이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이 소셜미디어로 사전에 범행을 예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에버 주지사는 또 총격범 셀버도어 라모스 군은 18살로 고등학교 중퇴자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혹시 그 총격범의 뭐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뭐 그런 건 없었다고 합니까?
라모스 군이 유벨드 거리에서 때때로 사람들에게 비비총을 쏘고 차에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는 뉴스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요. 하지만 에버 주지사는 라모스 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정신건강 관련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신병력과 범죄 전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에버 주지사가 범행 당일에 그 라모스 군의 행적도 추가로 공개했다고요?
네, 에버 주지사는 라모스 군이 학교에 난입하기 30분 전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에 할머니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라모스 군은 할머니 얼굴을 겨냥해 총을 쏘았습니다. 할머니는 66세인 셀리나 마르티네스 씨로 다행히 목숨은 건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모스 군은 잠시 후 또 다른 메시지에서 방금 할머니에게 총을 쐈다라고 밝히고 세 번째 메시지에서는 나는 초등학교에서 총을 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에버 주지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범행을 계속 알리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기업인 메타 대변인은 라모스 군이 한 사람에게 1대1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히면서 자사의 어떤 플랫폼을 사용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대변인은 총격 사건 이후 해당 메시지가 확인됐다며 수사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더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까?
예, 텍사스 공공안정부 대변인은 모든 희생자가 초등학교 4학년 한 교실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무장한 라모스 군이 뒷문으로 학교에 들어가 4학년 교실에 급습했고 교실 안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는 겁니다.
자, 총격으로 인한 희생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에버 주지사는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 등 총 21명이 숨졌고 17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 총격범인 라모스 군도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네. 자, 텍사스의 에버 주지사, 이번 총격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심경을 밝혔습니까?
예, 에버 주지사는 사악함이 유벨디를 휩쓸었다며 할머니 얼굴에 총을 쏘겠다는 사악함이 그의 마음이 있었고 어린아이들에게 총을 쏜 것은 훨씬 더 악하다고 규탄했는데요.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에버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죠?
예, 그리고 강력한 총기 권리 옹호자이기도 한데요. 에버 주지사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총기 규제를 원하는 민주당 쪽에서 바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11월 중간선거에서 텍사스 주지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될 민주당 소속 베토 오러크 후보는 트위터에 에버 주지사는 공공장소에서 총을 소지 않은 걸 더 쉽게 만들었다며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대량 살상을 멈출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텍사스 당국은 라모스 군이 지난 16일 자신의 생일이 지난 후 AR-15 반자동 소총 등 공격용 무기 두 정을 샀고 총알 375발도 합법적으로 구입했다고 밝혔는데요. 라모스 군은 소셜미디어 계정에 그 무기들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 얼마 전 뉴욕주 버펄로에서 발생한 슈퍼마켓 총격 사건에서도 총격범은 18살이었는데요. 따라서 합법적인 총기 구매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총기 규제 법안의 필요성도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자, 총기 규제 입법 논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 미국은 지난 1994년부터 2004년까지는 대량 살상에 자주 사용되는 공격용 무기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해당 법을 갱신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총기법을 강화하려는 입법 노력이 있어 왔지만 총기업계와 공화당 의원들은 총기 소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하며 방광이 맞서고 있어서 입법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안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총기법 개정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척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25일 앞서 하원을 통과한 두 가지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이 최종 표결에 오르는 걸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표결을 추진하는 건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공화당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상원 의석이 현재 민주공화 각각 50석씩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선 적어도 10명의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야 하는데요. 현재로선 이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지난해 하원에서 두 법안이 통과했을 때는 민주당 의원이 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또 일부 공화당 의원도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총기 규제 법안 논의는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슈머 의원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다시 법안 논의를 꺼낼 걸 제안했는데요.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강력한 초기 규제를 공약으로 삼고 있는 후보들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슈머 의원의 발언은 총기 규제 강화를 원하는 지지자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았고요. 이날 오후 다시 원내로 돌아온 슈머 의원은 분명히 말하겠는데 우리는 총기 법안을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표결 시점은 언제인지, 이건 여전히 불분명하다고요.
맞습니다. 총기 구매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하원의 두 법안이 상원에서는 이렇게 논의조차 되지 않는 건 의회를 통한 총기 규제조차 마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5일 슈머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이어 미치 맥콜의 상원 공화당 대표도 발언대에 올랐는데요. 슈머 의원은 텍사스 총격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면서도 대량 학살에 총기가 사용됐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고요.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초당적인 합의 전망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자, 공화당원들은 그럼 총기 사건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처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 텍사스 총격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총기 소유 권리를 제한하는 건 실수가 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텍사스 주를 지역구로 하는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총기법 개정으로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며 대신 학교에 무장한 법 집행 요원들을 더 많이 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의 론 존슨 의원은 총기 규제 대신 학교 안전과 관련해 정보와 대응책을 제시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정보센터를 지역 당국과 학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찰 개혁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경찰과 법 집행기관의 책임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 이날이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고요.
예,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2주년이 되는 날이 바로 25일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플로이드 씨 가족을 비롯해서 지난 2020년 켄터키 주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한 브레오나 테일러 씨의 가족을 유족을 초청해 이들이 보는 앞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날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행정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요, 엄청난 두려움과 트라우마, 특히 흑인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경험한 피로, 그리고 개인적인 고통과 대중의 분노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진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경찰개혁 행정명령,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행정명령은 우선 국가 집행기관 책임성 데이터베이스를 신설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전국 모든 연방 집행기관 소속 요원들의 위법 행위나 유죄 판결 여부, 해고나 징계 조치 등을 기록하게 되고요. 이 외에 포상 기록도 역시 포함이 되는데요. 연방 기관들은 채용 심사 과정에서 이 자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또 어떤 내용이 행정명령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경찰의 시기적절하고 철저하며 강력한 수사를 지시하고 있고요. 용의자 체포 과정에서 목 조르기와 경동맥 누르기를 금지합니다. 또 체포영장 사용을 제한하고 보디캠 촬영도 의무화하는 등 연방 집행기관의 관행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정부 기관에만 해당하는 걸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찰 개혁 입법을 의회에 요구했지만 실패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행정명령을 내놓은 건데요. 따라서 해당 내용은 연방 기관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각 주와 지역 정부의 법 집행 기관의 경우 명령의 내용을 강요할 수가 없는데요. 다만 지역 집행 기관이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신규 주택 시장이 주춤한다는 그런 소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가 9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 센서스국은 25일 지난 4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59만 천 채로 전달보다 16.6%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장 전망치 75만 채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네. 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각종 봉쇄 조치가 내려졌던 지난 2020년 4월 이후 증가세가 가장 더뎠는데요. 가장 낮은 또 판매량의 또 하락폭은 2013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예. 자,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뭐 주택 시장이 비싸도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 실정, 뭐 화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팬데믹 초반에 주택 거래가 얼어붙었지만 금방 활기를 찾았습니다. 코로나 봉쇄 조처로 재택근무와 학교 원격 수업이 늘어나자 사람들이 외부 공간이 있는 이제 큰 집을 좀 찾아 나서기 시작하면서 주택 매매가 활발해졌고요.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도 많이 올랐었죠.
네, 그런데 지난달에 신규 주택 판매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자, 우선 대출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출 금리는 올해 1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모기지 뉴스 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4월 이 30년 만기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4.88%로 시작해서 4월 말에는 5.41%까지 올랐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주택가격의 상승입니다. 지금 미국 물가는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택가격이 물가 인상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서구수국 발표에 따르면 4월 신규 주택의 중간 판매 가격은 45만 600달러로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뭐 주택 시장도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는군요.
맞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 사이트 리얼털닷컴의 조지 라튜 선임 경제학자는 CNBC 방송에 지난 2년간의 팬데믹 기간 기존 주택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주택 구매자들 사이에서 신규 주택 인기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구매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랴투 씨는 인플레이션 상승이 미국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대출 금리 인상 또한 주택 구매자들의 예산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이 전체 주택 시장에서요, 신규 주택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체 주택 시장에서 신규 주택 매매는 10% 정도 차지합니다. 자, 신규 주택의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면 바로 수치에 포함되는데요. 따라서 클로징, 즉 소유권 이전이 끝나야 수치에 포함되는 기존 주택 구매보다 시기적으로는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자, 신규 주택 판매는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어떻습니까?
예,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지난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엔 기존 주택 판매 건수도 줄었습니다. 지난 4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561만 건으로 전달에 비해 2.4%, 1년 전과 비교하면 5.9%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주택 가격 상승률은 신규 주택보다 느린 모습인데요. 기존 주택 중간 판매 가격은 약 39만 달러로 1년 전보다 약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꽃을 보기 좋게 배열하고 장식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플로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어떤 주제나 분위기에 맞춰서 꽃으로 작품을 만드는 건데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서울에 살고 있는 탈북민 플로리스트 김리아 씨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인테리어 및 생활용품에 대한 수요층이 이제 소품을 통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싶다라는 이런 시장조사 발표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수요를 조사했었을 때 자연의 향, 그리고 실제로 생활향 등을 느끼고 싶다는 니즈가 70% 이상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창업지원센터. 이곳에서 탈북민 김리아 씨와 팀원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곳은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아산상회 프로그램 현장인데요. 창업 기회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글로벌팀 창업 프로그램입니다. 탈북민 김리아 씨와 팀원들은 생활을 보존 처리한 보존화로 이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보존화는 흔히 영어로 preserved flower라고 부릅니다. 팀원들은 비즈니스 멘토단에게 이 상품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창업할 생각인지 또 어떤 방향성을 가졌는지 얘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탈북민 김리아 씨의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저브드 플라워라고 생활을 보존 처리해서 3년에서 10년까지 유지가 되는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이나 선물용품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꽃 이즈리아 작가입니다.
탈북민 김리아 씨는 지난 2013년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일을 해왔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고요. 하던 일을 그만두고 2019년 북한 인권을 알리는 활동을 하기 위해 3개월 동안 미국에 갔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프리저브드 플라워 보존화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평소 꽃을 좋아하던 김리아 씨는 시들지 않는 꽃에 대한 흥미를 느꼈고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전문 플로리스트 교육 과정을 들었죠.
이게 프리저브드 플라워 과정이 기본 기초가 생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먼저 생화의 그 플로리스트 과정을 마치고 보존 처리하는 과정부터 보존 처리된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디자인하는 방법까지 그 뒤로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프리저브드 플라워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생화 모든 생화를 전부 다 할 수가 있지만 일반의 꽃집을 하시는 플로리스트 분들은 그 뒤의 과정을 배워야만이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생화를 특수 보존 처리 용액으로 가공해 만들기 때문에 우선 여러 종류의 보존 용액을 알아야 하고요. 탈색과 보존, 또 건조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공부할 것도 많습니다.
일단 이게 생화에서 보존 처리하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고 까다로워요. 또 생화는 알아서 저절로 활짝 피어지거나 네,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프리저브드는 이걸 하나하나 망울이 졌을 때 활짝 피기 전에 보존 처리를 해서 망울이 진 꽃을 다시 한입 한입 뜯어서 블루잉 처리가 되는 기법이 있어요. 활짝 핀 꽃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첫 번째로 생화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 프리저브드 플라워로 무드등이라던가 가습기라던가 뭐 블루투스 스피커라던가 디퓨저라던가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프리저브드 플라워 자격증을 취득한 김리아 씨는 꽃 이즈 리아라는 이름으로 지난 2020년 바로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한창 네, 심화되던 시기여서 일단은 오프라인은 너무 무리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그때 200만 원이 전부였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온라인으로 팔 수 있는 거였고 일단 한두 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키워나가기 시작을 해서 어느 순간 지금 1년이 지났는데 행사도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김리아 씨는 자신의 상품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팔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설명하며 홍보했고요. 온라인 가게에서도 구매가 이루어지면 작은 선물이라도 꼭 챙겨드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입지를 다져나가며 단골을 만들어갔죠. 그리고 이제는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활용한 멋진 가게를 내고 싶다는 생각에 아산상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다시 김리아 씨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여기는 제가 온라인을 시작으로 오프라인도 해서 더 크게 나가기 위해서 여기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한계점이 있고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의 웹디자인이라든가 광고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과정들은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팀원들을 만나서 팀원분들이랑 같이 오프라인 매장을 준비해서 투자를 받아서 함께 키워나가기 위해. 네.
아산상회에서 새로운 팀원을 만나고 창업 교육을 받은 지 이제 2개월이 됐습니다. 교육기간에는 우선 팀을 구성한 뒤에 아이템의 최소 단위를 만들어내고요. 매주 멘토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데 매주 금요일 5시간 동안 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아산상회는 어떤 곳인지 안태호 매니저의 설명 들어봅니다.
아산상회는 포용적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저희 명명하고 있고요. 북한 이탈 청년을 중심으로 함께 팀을 이뤄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3월 말부터 시작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요. 총 5개월 동안 해서 8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건 창업 교육에 해당되는 거고 창업 교육 이후에는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과정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리아 씨는 두 명의 팀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과 유통을 맡은 이정은 씨와 뷰티 쪽을 담당하는 제니 씨인데요. 이들은 힐링타임이라는 팀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서로 창업에 관한 얘기를 하다 뜻이 맞아 함께하게 됐습니다. 김리아 씨와 팀원들은 반려견 동반 카페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그 내부를 친환경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프리저브드 플라워로 꾸미고 그 모든 인테리어도 사업화하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먼저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은 씨의 소감부터 들어봅니다.
처음에 여기 이제 하게 됐을 때도 이 아산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에서 기대도 컸고 여러 가지 계속 교육을 시켜주고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들이 여기의 목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맞았고 근데 이제 혼자 원래는 사업을 하다가 이제 같이 팀으로 구성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너지가 있어서 그거 되게 만족합니다.
이 밖에도 뷰티를 담당하고 있는 제니 씨는 팀원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낯가림도 좀 있고 사람을 많이 가리는 편인데 이제 그중에서 제가 고른 팀원들이 제일 멋있는 것 같고 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30살 여자 중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랑 동갑이긴 한데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생각하는 것도 좀 깊은 것 같고 그동안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좀 들어보면 되게 열심히 살았구나. 아 뭔가 되게 같이 해보고 싶다?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옆에서 인터뷰를 듣고 있는 동료이자 친구인 리아 씨에게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혼자가 아니니까 외로워하지 말고 기댈 데가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갑작스러운 친구의 말에 리아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산상회 안태호 매니저는 바로 이 부분을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귀한 동료들을 좀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팀 창업이다 보니까 한국 청년, 외국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북한 이탈 청년들이 이 친구들에게서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고 동료로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의지를 확실하게 해서 그 다음 스텝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안태호 매니저는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것이 창업이다 보니까 창업 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환경이나 투자자 연계 같은 부분을 이들이 직접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고 했는데요. 덕분에 김리아 씨는 새롭게 도전하는 이 두 번째 창업은 아산상회와 팀원들이 있어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리아 씨가 전하는 자신의 꿈에 대해 들어보시죠.
저희 꿈은 일단은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도 좀 더 키워서 생활 쓰레기, 사실 생활은 금방 시드니까 이게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활 쓰레기도 줄이고 프리저브도 시장을 넓혀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알리고 싶고.
끝으로 북한에도 이런 꽃시장이 있는지 김리아 씨에게 물어봤는데요. 고향에는 화훼단지가 없다면서 나중에 남북이 왕래가 된다면 그때 자신이 하는 이 시들지 않는 꽃,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북한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거기는 당연히 없죠. 네, 거기는 당연히 없고 일단 생화 자체도 거기는 큰 도시에만 있을 뿐이고 지방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꽃이 필요할 때는 산에서 직접 꺾어다가 판매를 하거나 사용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그냥 조화를 만들어 쓰거나 종이를 그냥 종이꽃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 인테리어 소품을 많이 하세요. 그쪽에는 화훼 단지 자체도 없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할 거고 아니면 축제장 같은 데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쪽에서 할 게 되게 많죠.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기회를 잘 활용하다 라는 표현, 대화를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Say, when is your husband coming home?
Not for another 2 weeks.
That's a long time. How are you spending your time alone?
I am finally getting some home improvement projects done. You know, moving some furniture, painting some rooms, cleaning closets.
That's a lot of work for one person. Why don't you wait for your husband to come home?
No way. It's easier to do it by myself.
Good idea.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Exactly.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Say, 저기, 문장 시작할 때 say로 시작하면 저기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한국말로 저기요, 있잖아요. 이런 의미로 문장 앞에 say가 쓰인 겁니다.
When is your husband coming home?
당신 남편이 언제 집에 와요?
Not for another 2 weeks.
앞으로 2주간은 안 와요.
That's a long time. How are you spending your time alone?
그거 긴 시간인데요. 혼자서 시간 어떻게 보내요?
I am finally getting some home improvement projects done. You know, moving some furniture, painting some rooms, cleaning closets.
나는 드디어 집 구조 개선에 조금 성과를 내고 있어요. 가구 옮기고 방에 페인트를 칠하고 벽장 청소하고.
That's a lot of work for one person. Why don't you wait for your husband to come home?
한 사람 일로는 많은데요. 남편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지 그래요.
No way.
절대 안 됩니다. No way.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절대 안 된다는 뜻으로 사용이 됐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믿을 수 없을 때 설마 말도 안 돼요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됐는데 오늘 대화에서는 no way,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It's easier to do it by myself.
혼자 하는 게 쉬워요.
Good idea.
좋은 생각입니다.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해가 있을 때 건초를 만들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잡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잘 활용하세요 이런 뜻.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기억해 두시고요.
Exactly.
맞아요. Exactly. 바로 그거죠.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Exactly.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This idiom is very old, dating back to medieval times.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해가 있을 때 건초를 만들어라. 이 idiom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중세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Rain would often ruin the process of making hay. So farmers had no choice but to make hay when the sun was shining.
비가 자주 건초 만드는 과정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해가 있을 때 건초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Today, we all use this expression, not just farmers.
오늘날 농부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When conditions are perfect to get something done, we can say, it's a good idea to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어떤 조건이 어떤 일을 마치기에 완벽할 때 우리는 It's a good idea. 좋은 생각입니다. To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해가 있을 때 건초를 만들기 좋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잡아라.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라는 표현 기억해 두시고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라는 표현의 유래와 활용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